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시리아 알레포에서 폭력 사태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놓고 상호간 이해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최근 알레포 지역의 공습을 강화하면서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해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했던 휴전은 거의 붕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리 장관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만나 휴전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베이르 장관은 시리아 정부군이 최근 알레포에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을 공격해 어린이와 의료진을 숨지게 한 사건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폭력 사태를 끝내는데 러시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케리 장관이 강조하는 것은 알레포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공격이 중단되도록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한 채 알레포에 대한 공격은 알누스라 전선 등 테러단체 조직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대테러 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쿠바 간 상업 여객선이 50여 년 만에 운항에 나서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카니발 크루즈 라인스사가 운영하는 아도니아호에 탑승한 700명은 어제 미 남부 마이애미항을 출발해 오늘 쿠바 수도 아바나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카니발사의 아놀드 도날드 대표는 이번 출항으로 역사를 만들고 모두에게 더욱 긍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하게 돼 회사로서 큰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도니아호는 아바나로 한 달에 두 차례 출항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과 쿠바 간 정기 항공 노선은 올해 하반기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라덴 사살 5주년을 맞아 당시 상황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로 재현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트위터 게시물은 미군 특수부대 헬리콥터가 아프가니스탄을 출발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진입하는 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진두지휘하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보좌진들의 상황실 사진도 게시됐습니다. 트위터는 이어 빈라덴이 사살되고 이 사실을 오바마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특수부대원들이 결국 그를 바다에 수장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호주에 공급될 잠수함이 호주에서 제때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주 잠수함 부대 신설에 필요한 12대의 디젤 잠수함 구매 사업자로 프랑스 국영 DCNS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스 총리는 오늘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만난 뒤 DCNS사가 독일과 일본 잠수함 제조사들과 경쟁 입찰에 응할 당시부터 감독을 해왔다며 제작 기간과 예산 관련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턴불 호주 총리는 호주 인력들이 호주의 철강을 이용해 잠수함을 제작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성공으로 양국의 전문 지식과 기술, 자원을 한층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잠수함은 오는 2027년에 진수될 예정입니다. 에콰도르 해안 지역에서 지진 발생 2주 만에 잔해 더미 아래 갇혀 있던 노인이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지난달 16일 규모 7.8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해안 도시 자라미조에서 붕괴된 건물 안에 갇혀 있던 72살의 마누엘 바스케스 씨가 13일 만에 구조대에 발견됐습니다. 에콰도르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은 지난달 29일 베네수엘라에서 파견된 구조대가 해당 건물 잔해 더미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곧바로 수색 작업에 착수해 바스케스 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콰도르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약 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60여 년 만에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전력난 해소를 위해 표준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전력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으며 베네수엘라 과학기술 장관은 이로 인해 밤 시간대 전등과 에어컨 사용이 줄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수력발전소들의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 제한과 공공기관 주 2일제 근무, 학교들의 금요일 수업 중단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이면 백악관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후 한 2년 동안은 이 워싱턴에 계속 머문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연례 만찬이 백악관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딸들 학업이 아직 안 끝나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둘째 딸 사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큰딸 말리아의 거취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 내용을 또 보도하고 있네요. 큰딸 말리아가 어느 대학에 갈까 관심이 많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딸을 데려가고 싶은 미국 명문대학교들의 구애 작전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말리아의 선택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미국의 하버드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들어가지 않고 1년 쉬고 내년에 이 가을에 새학기가 시작되면 하버드 대학생이 됩니다. 뭐 대통령의 딸이라는 관심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하버드대학교가 학생들이 한 1년 동안 학업을 떠나서 색다른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고 하네요. 이 말리아는 미국의 10대 여학생들에게 이 패션 아이콘으로 그러니까 이 옷 입는 감각에 뛰어나서 취재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도 종종 받았는데요. 공부도 꽤 잘해서 과연 어느 대학에 갈까 궁금해들 했는데 이번에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종종 딸한테 이 간판을 보고 대학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는데요. 최고 명문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부부도 명문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서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마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지금 기온 14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5월 3일 화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2일 밤부터 3일까지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 해상에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고요.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양은 구름 많겠습니다. 12도에서 27도 예상하고요. 신의주 10도에서 24도, 개성 13도에서 28도, 함흥은 9도에서 18도, 끝으로 청진 지역 7도에서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조니 리드가 부릅니다. 땡큐 들어보시죠.
If I only had two words left to say to you with my last breath, I'd confess the truth to you. You've never left my side, even when I fell behind. Thank you, thank you for the life you've given me. Thank you for sharing all your love and all your dreams. For every tear of happiness I've cried, thank you for laying down beside me.
close my eyes. I say a prayer for one more day with you. And when I wake, I embrace the one who pulls me through, who pulls me through the storm when I can't go on. Thank you, thank you for the life you've given me. Thank you for sharing all your love and all your dreams. Thank you for every tear of happiness I cry. Thank you for laying down beside me here tonight. Like you don't know how. Thank you, thank you for the life you've given me. Thank you for sharing all your love and all your dreams.
Thank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라크에서 정치 개혁을 요구하며 의회를 점령했던 반정부 시위대가 평화적으로 물러났지만 정치적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세계 여러 곳에서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미국 유람선의 쿠바로의 운항이 50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네. 자, 먼저 이라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에 반정부 시위대가 의회를 점령하면서 긴장이 높아졌었는데요. 시위대가 평화적으로 물러났다고요?
네. 시위대가 별다른 충돌 없이 물러나면서 혼란은 가라앉았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지난 토요일 시아파 성직자 묵타다 알사드르가 이끄는 대규모 시위대가 정부 청사와 의회, 외국 대사관 건물들이 있는 그린존으로 몰려들면서 긴장이 크게 고조됐었습니다.
네.
시위대는 의회를 점령하고 정치권 개혁을 요구했죠.
네, 이 그린존이 평소에는 치안이 잘 유지되던 곳이라고요?
네,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일반 주민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네.
하지만 시아파 시위대는 차단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린존 안으로 진입했는데요. 의회로 난입해서 일부 내부 시설과 집기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순위파와 소수계 크루드족 출신 의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네.
시위대는 오늘 점거를 풀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한 의회 관계자는 저희 VOA 방송에 여전히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그린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위대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시위대는 이라크의 현 정부가 정치 개혁에 실패했다면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시아파 성직자 묵타르 알사드르가 이끌고 있는데요.
네.
알사드르는 극우주의, 민족주의 지도자로 분류되면서 이라크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 젊은 층에서는 시아파가 아닌 순위파, 또 다른 소수계 추종자들도 있는데요. 알사드르는 기존 정치인이 아닌 과학과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 정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라크 정부는 이 시위대에 어떤 반응인가요?
일단 이번 반정부 시위를 무력 진압하지는 않고요. 평화적인 해산을 요구했고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는 오늘 의회를 방문한 후에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란 총리도요. 개혁을 약속했었지만 실제 정치적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개혁을 위해서 지지 세력의 기득권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요, 이 중동의 극단주의 세력인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이 ISIL이 점령한 시리아와 이라크의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네.
상황은 원하는 쪽으로 쉽게 흘러가지 않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라크에서 최근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난주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직접 바그다드를 방문하고 알 아바디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네.
며칠 만에 대규모 의회 점거 시위가 벌어진 거죠. 시위대는 물러났지만 정치적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존 정치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정부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치안 부재, 또 정부의 부패에 대한 이런 불만이 알사드르 같은 성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한편 외부의 이라크 전문가들은 알사드르가 권력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아파 내 갈등이 폭력 사태로 불거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ISIL의 테러 공격이 나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어제 이라크 남부 도시 사마와에서는 ISIL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는 폭탄 공격으로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ISIL은 최근 지상에서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군의 공세에 수세에 몰리면서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5월 1일 바로 어제가요. 국제노동절이었습니다. 뭐 일요일이었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또 열렸었죠?
네, 아시아와 유럽, 또 미국과 중남미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노동자들, 또 인권운동가들이 거리로 나와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미국은 이 정부가 정한 노동절이 9월이지만은요, 국제노동절에 맞춰서 또 어제 여러 곳에서 관련 집회가 열렸다고요.
네,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등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집회와 시위가 열렸는데요. 이민자들과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요구하고요. 특히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네.
시애틀에서는 일부 충돌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최루탄을 뿌려서 진압하기도 했고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에드머레이 시애틀 경찰은 체포된 사람들은 평화적인 시위대와는 다른 무리라고 말했고요.
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은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모스크바, 또 스페인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와 터키 이스탄불 등 유럽 여러 도시에서도 노동절 시위가 열렸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경찰에 따르면 17,000명이 참가해서 대부분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지만 일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젊은이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폭력 양상을 보이면서
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의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법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또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일부 행사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어제 노동절을 또 기념했죠?
네, 여러 나라에서 집회와 시위가 열렸는데요.
네.
주로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새 노동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요. 한국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법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기업의 일방적인 해고가 쉬워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타이완,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노동절을 맞아 일제히 시위가 열렸는데요.
네.
말레이시아에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12개국이 가입한 환태평양 무역협정 TPP가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을 개선을 요구했는데 인도네시아의 노동인구 1억 1100만 명 중에 절반은 저숙련 노동자들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타이완에서도 수천 명이 참가한 집회가 열렸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고요. 요즘에 의류 생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의류 생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과 쿠바 관계 관련 소식인데요. 두 나라가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후에 특히 이 경제 분야에서 가장 빠른 변화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나라 운항이 50여 년 만에 또 재개됐죠?
네, 미국에서 쿠바로 향하는 상업 유람선이 50여 년 만에 운항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장을 열었는데요.
네.
미국의 이 최대 유람선 회사입니다. 카니발사의 아도니아호가 어제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출발해서 오늘 쿠바 수도 아바나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네.
7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고 특히 이 중에는 이 쿠바에서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배를 타고 고향을 방문하는 쿠바계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네, 당초 쿠바계 미국인들의 탑승이 유람선 재개에 또 걸림돌이 됐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쿠바 정부가 당초 쿠바 출신 망명객들은 백길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에 반대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협상 끝에 쿠바 정부도 이들의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유람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50년 만에 재개되는 유람선을 타고 또 다시 고향을 찾는 쿠바인들의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운항 유람선 재개에 나선 카니발사의 아놀드 도널드 대표는요. 이번 출항으로 역사를 만들고 모두에게 긍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하게 돼서 회사로서는 큰 영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도니아호는 앞으로 아바나로 한 달에 두 차례 출항할 예정이고요. 한편 미국과 쿠바 간 정기 항공 노선도 올해 하반기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내일 인디애나주에서 실시되는 공화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4억 달러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미국 10대 소녀의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미 동북부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됐었는데요.
네.
공화당의 도널드 후보가 또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네.
내일 실시되는 인디애나주 예비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49% 지지율을 보이면서 34%를 얻은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을 15%포인트 차이로 눌렀습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13%를 얻는 데 그쳤는데요. 이 앞서 나온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크루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네.
그 조사는 별로 신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 최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주에 케이식 후보하고 크루즈 후보가 손을 잡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별 효과가 없었나 보네요.
네, 지난달 24일 이 두 후보 측이 인디애나주에서는 크루즈 후보를 밀어주고 또 오리건주와 뉴멕시코주에서는 케이식 후보를 밀어주기로 했다고 밝혔죠.
네.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를 손잡기로 했던 건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두 후보가 손잡은 것이 지지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에서 이 두 후보의 동맹이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이 68%에 달했고요. 58%는 두 후보의 동맹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디애나주가 크루즈 후보나 케이식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막을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주민들 성향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크루즈 후보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주라고 이 정치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가 현재 이 공화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1,237명 가운데 996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 80%를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네.
인디애나 주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이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모두 얻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후보는 인디애나 주에서 승리하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이 지난주 선거 뒤에 이 트럼프 후보가 자신은 사실상의 이 공화당 대선 후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예. 자, 크루즈 후보 측 반응 어떻습니까?
네, 어제 이 크루즈 후보가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이 제도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워싱턴의 정치적 분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네.
또 뉴욕 출신으로 두 사람 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다면 11월 본선거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패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트럼프 후보는 뭐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사람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중국을 상대로 과격한 표현을 썼네요.
네, 중국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성폭행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중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도둑질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요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했었죠.
네, 맞습니다. 중국이 수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게 내버려둘 수 없다면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후보는 일요일 또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지난주에 발표한 대외정책 연설 내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네.
미국이 현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결코 이 동맹국들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되고 의료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내일 인디애나주 예비선거를 앞둔 공화당 상황 살펴봤는데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공화당 쪽보다 접전이 예상됩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이 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50%,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지지율은 46%로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은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 후보 지명을 확정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가 현재 필요한 대의원 2,383명 가운데 2,165명을 확보한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대의원의 90%를 이미 확보한 겁니다.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선거운동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면서 이 슈퍼 대의원들에게 클린턴 후보 대신에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 슈퍼 대의원이라면은 경선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 대의원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전현직 의원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그 주의 그 정당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네.
이 샌더스 후보는 최소한 자신이 승리한 주의 슈퍼 대의원들은 클린턴 후보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샌더스 후보는 일반 대의원 수에서도 이 클린턴 후보에게 300명 정도 뒤지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면은요, 이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 자치령인데요.
네.
최근 재정난에 시달려 왔는데 결국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아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어제 TV 연설을 통해서 그같이 밝혔습니다.
네.
파디아 주지사는 월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4억 2천만 달러의 채무를 상환하지 말라고 이 푸에르토리코 정부개발은행에 지시를 했다면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파디아 주지사가 그런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이 정부 돈이 모자라기 때문인데요.
네.
이 파디아 주지사는 채무를 상환하는 대신에 인도주의적 위기 사태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들 월급과 의료, 교육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상환하려면 이 같은 공공 서비스를 희생해야 하는데 350만 주민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는요. 다른 주나 도시하고 규정하고는 달리 이 파산 선고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맞습니다. 이를 허용하려면 이 연방의회가 새로 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아, 그동안 푸에르토리코는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이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하지만 의회에서 연방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아, 지금 상황이라면 7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약 20억 달러 채무도 갚기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 설상가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푸에르토리코가 또 최근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자가 나온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지난 2월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아, 드문 면역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런데 이 미국인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것은 이 남성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 푸에르토리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인가요?
확인된 사람만 683명인데요. 이 가운데 89명이 임신한 여성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 소두증 아기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푸에르토리코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네, 이것도 이 푸에르토리코의 재정 상태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는 이 모기가 옮기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푸에르토리코에는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장소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정집이나 학교 건물 등이 제대로 방충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이 모기의 공격에도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네.
지난 2월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의회에 긴급 예산 19억 달러를 요청했는데요. 아직 의회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요.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0대들의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죠.
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10대 출산율이 60%나 줄었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서 10대라고 하면은 만 15살에서 19살 사이를 말합니다.
예. 10대 출산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다는 건가요?
네. CDC 조사로는 지난 1991년에 1000명당 10대 출산율이 61.8명에 달했습니다. 이게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네.
이 시간이 지나서 2014년에 오면 이 수치가 1000명당 24.2명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최저 기록입니다.
네, 사실 이 10대의 출산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을 주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10대의 출산은 산모 건강에도 좋지가 않고요.
네.
또 사회적으로도 부담을 줍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10대 출산이 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연간 90억 달러의 비용을 안겨주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이 10대 출산율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뭐 그런 면에서 미국 사회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10대 출산율이 감소한 이유는 뭔가요?
네, 많은 전문가가 대개 두 가지를 요인으로 꼽습니다. 먼저 10대들이 과거보다 피임 기구를 구하는 게 쉬워졌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피임 기구가 많이 좋아지면서 10대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 도움을 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요.
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10대 청소년이 이 옛날보다는 성관계 자체를 덜 갖는다는 겁니다.
네. 아이들이 성관계를 덜 갖는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 이유가 뭔지 뭐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없는데요.
네.
다만 몇몇 전문가는 요즘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는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퍼져 있다면서 이게 아주 건강한 경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기존 연구에서는요. 10대 출산율을 줄이는데 이 인터넷하고 성교육을 강조하는 설명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실 인터넷과 성교육도 아직 이 무시할 수 없는 수단인데요.
네.
10대들이 인터넷에서 남녀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찾고 또 피임과 관련된 정보를 구하면서 이 10대의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또 성교육도 여전히 10대 출산율 감소에 또 중요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이 10대들이 이 아이를 지우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낮아진 건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요즘 미국의 낙태율을 보면 버먼트주를 빼고는 모두 제자리거나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는 낙태율이 증가해서 10대 출산율이 줄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합니다.
네. 또 소수인종에 속하는 흑인과 중남민계의 10대 출산율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 절대적으로 보면은 이 두 인종의 출산율은 지난 2006년 이래 거의 반이나 줄었습니다.
네.
많이 줄은 건데요.
네.
하지만 백인하고 비교를 하면 여전히 두 배나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10대 출산율에 차이가 있는 셈인데요.
네.
그러면 지역별로는 수치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실업률이 높거나 소득이 낮은 곳,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곳이 20대 출산율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남부와 남서부 지역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네.
참고로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10대 출산율이 지역별로는 최소 3.1명에서 최대는 119명까지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정 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 들어보시죠.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I about fell out my chair And when you moved your mouth I felt the blood go to my feet Now it took time for me to know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d I see the want in your blue eyes Baby, I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Baby, you love me to want you The way that I want to If you'd only let it You told yourself years ago You'd never let your feelings show The obligation that you made For the title that they gave Tried so not to show But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s I see the want in your blue eyes Baby, I'd love you to want me The way that I want you The way that it should be If you'd only let it be, oh, oh.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영국은 오는 6월 23일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하지만은요, 유럽연합의 주춧돌 가운데 하나인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문제를 범국민적으로 검토하면서 유럽연합 위기설이 다시 돌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럽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의 창설과 그 배경.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럽 대륙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한민족의 뿌리에서 나온 나라도 있지만 오랜 시대를 거치면서 저마다 다른 언어와 문화, 화폐를 갖는 독립국가들로 발전해왔죠. 하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 전쟁을 피하고 서로 발전하기 위해 어떤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We must recreate the European family in a regional structure.
네,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끄는 데 앞장섰던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목소리에 듣고 계십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창설의 아버지로 당시 유럽의 지도자 11명을 꼽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윈스턴 처칠 총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처칠 총리는 유럽이 하나의 지역구도 안에서 반드시 재창조돼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들의 연합체인 유엔이라든지 미국이 50개의 독립된 주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 미 합중국이 된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United States of Europ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의 유럽연합은 당시 유럽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이런 생각들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찢긴 유럽을 하나로 묶고 오늘날의 유럽연합을 탄생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장 모네입니다.
Les décisions de ce premier exécutif européen, qu'est la haute autorité, sont exécutées dans nos six pays.
모네는 무기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철강과 에너지 자원인 석탄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대신에 초국가적인 기구가 이 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시장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고요. 마침내 1951년 4월 18일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6개 나라가 석탄과 철강 채굴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출범시킵니다.
유럽연합의 발전 과정.
네, 1967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유럽 공동체를 탄생시킵니다. 영국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출범하고 유럽 공동체로 통합될 때까지 내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요. 하지만 1973년에 덴마크,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 공동체에 가입합니다. 이후 1981년에는 그리스가 그리고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면서 12개 나라로 확대됩니다.
유럽 통합 가속화.
네, 회원국이 12개 나라로 늘고 경제 통합의 경험과 성과가 쌓이면서 이제 경제 통합을 넘어서 정치 통합과 단일 통합권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 가속화됩니다. 결국 1991년에 12개 회원국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모여서 유럽의 정치, 경제, 공동체 창설을 위한 유럽연합조약을 체결하고요. 1993년 11월 1일 유럽연합을 출범시킵니다.
유럽연합조직 둘러보기.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은 모두 28개 나라입니다. 유럽연합의 수도는 벨기에 브뤼셀이고요. 유럽연합 본부도 이 브뤼셀에 있습니다. 2015년 1월 기준 유럽연합의 인구는 5억 8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총 생산 GDP는 2014년 기준으로 18조 4,6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의 30% 규모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무역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공식 화폐는 유로입니다. 2015년 현재 28개 회원국 가운데 19개 나라가 이 유로화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 등 9개 나라는 자국의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도널드 투스크 전 폴란드 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
네,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회원국들이 늘고 회원국 간의 정치, 경제적인 편차가 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존의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 중유럽, 동유럽, 남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회원국들은 이들 국가가 가입하면서 유럽연합 전체가 약화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소 국가들은 각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을 실시한다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또 동유럽이나 중유럽 국가 사람들이 서유럽으로 대거 몰리면서 생기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The Greek Prime Minister went to Brussels Monday to present a new proposal to his Eurozone.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에 발생한 그리스 국가 부도 위기 사태는 유럽 연합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사건이 됐는데요. 여기에 최근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국가로 대거 몰리면서 유럽 연합 위기설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 국가로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로는 스위스와 노르웨이를 꼽을 수가 있고요. 현재 터키와 마게도니아 공화국,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 모두 5개 나라가 후보국으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럽연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irst come, first served. First come, first served 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first come, first served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the department store will be having a huge sale on mattresses tomorrow. It's first come, first served.
Oh, nice. I'd better get there early as it is first come, first served.
Good idea.
본문에서 제이슨은 제게 The department store will be having a huge sale on mattresses tomorrow. It's first come, first served.
야, 내일 백화점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할인 판매한대. 선착순 판매야. 라고 하자 저는
Oh, nice! I'd better get there early as it is first come, first served.
와, 잘 됐다. 선착순이니까 내일 일찍 가야겠네.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도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first come, first serv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the department store will be having a huge sale on mattresses tomorrow. It's first come, first served.
Oh, nice. I'd better get there early as it is first come, first served.
Good idea.
Today's expression is first, F-I-R-S-T, first, come, C-O-M-E, come. First, served, S-E-R-V-E-D, served. First, come, first, served. First come, first served means that the first people to arrive will be able to get the best choices. First come, first served는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 빨리 올수록 대접이 좋다. 즉, 선착순이란 말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내일 백화점에서 침대 매트레스를 할인 판매한다며 선착순 판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The department store will be having a huge sale on mattresses tomorrow. It's first come, first served. 라고요. 네, 이렇게 먼저 오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선착순에 쓰는 표현이 first come, first served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The baseball tickets are first come, first served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야구 경기 입장권은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the department store will be having a huge sale on mattresses tomorrow. It's first come, first served.
Oh, nice! I'd better get there early, as it is first come, first served.
Good idea!
Let's review. First come, first served simply means that the first people to arrive will be the first ones to be served, or that they will be able to get the best choices. First come, first served.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앤리크 이글리시아스의 히어로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et me be your hero. Would you dance if I asked you to dance? Would you run and never look back? Would you cry if you saw me crying? And would you save my soul tonight? Would you tremble if I touched your lips? Or would you laugh? Oh, please tell me this. Now would you die the one you love? Hold me in your arms tonight. I can be your hero, baby. I can kiss away the pain. I will stand by you forever. The way. Would you swear that you'll always be mine? Or would you lie? Would you run and hide? Am I in too deep? Have I lost my mind? I don't care, you're here tonight. I can be your hero, baby. I can kiss away the pain. I will stand by you forever.
I just wanna hold you. Oh yeah, I'm in too deep. Have I lost my mind? Well, I don't care, you're here tonight. I can be your hero, baby. I can kiss away the pain.
My breath awa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19년 5월 2일 오늘.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등의 명작을 남긴 화가인 동시에 천재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다빈치는 음악과 미술 외에도 해부학과 천문학, 지질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는 그의 연구 결과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중 그가 남긴 비행기 설계도는 후에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는 당시 종교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해부하는 등 인체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남긴 인체 해부도는 훗날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가로 또한 과학자로 큰 업적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오늘날까지 천재 중의 천재, 르네상스를 이끈 거장 등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53년 5월 2일 오늘. 현대 요르단의 아버지 후세인 빈 탈랄이 요르단 왕에 즉위했습니다.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후세인은 이슬람교의 선지자인 마호메트의 42대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1935년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태어난 후세인은 영국에 있는 영국 육군 사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후세인은 16살 때인 1951년 그의 할아버지인 압둘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사원에서 암살당하자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후세인 왕은 집권 후 안정적인 경제 개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후세인 왕은 친서방 정책을 펼쳐 아랍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후세인 왕은 이어 1967년 이스라엘과의 제3차 중동 전쟁에서 패해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또한 1970년 후세인 왕은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일으킨 내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끝내 왕위를 지켜냈습니다. 이후 199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46년 동안 요르단을 통치한 후세인 왕. 그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지도자들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